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중세시대에 규율이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수도원의 철저한 규칙은 철저한 침묵을 하는 곳인데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단 두 마디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허락됩니다. 그곳에 어느 날 젊은 수도사가 자신의 영성을 훈련하고 더욱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을 찾아갔고 그 수도원 안에 허락받아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2년을 잘 채우고 잘 훈련받고 그 젊은 수도사가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고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수도원장은 그 젊은이의 입을 주목하고 이 젊은 수도사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할지를 한참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두 마디를 남겼습니다. 침대 딱딱하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열심히 잘 훈련받았습니다. 오랜 동안 버텼고 또한 2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시 한번 두 마디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다시 한번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식사, 맛없다. 다시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고 그런데 이번에 그는 자신의 짐을 다 싸가지고 수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두 마디를 했습니다. 나, 뭘까요? 간다. 하고 이 젊은 수도사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렇게 훈련받고 여섯 마디를 남기고 그것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훈련과 오랜 시간을 지나서 남긴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불평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1학년 학생들은 꼭 이수해야 하는 그런 영성 훈련들이 있습니다. 거기 하나가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에 3박 4일 동안 들어가서 침묵 훈련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2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서 첫날은 그 숙소가 혼자 자는 그런 작은 방들이거든요. 그것이 깊은 산 속에 한 20m에서 30m 정도 떨어져서 그렇게 있습니다. 첫날 저녁에 도착해서 각자 제비를 뽑아서 방을 배정받습니다. 그리고 밤에 그 방에 딱 들어가서 너무나 설레고 좋더라고요. 조용하고 신비하고 이러한 시간들을 언제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으로 방 안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시의 온갖 소음을 떠나서 주변인들로부터 듣게 됐던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에서 자유롭게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곳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밤까지는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또한 같이 간 동료들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뭐 기도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 그때까지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저녁 시간이 되니까 좀 버거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인데 왜 그것이 친구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지 제가 다른 동료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동료들도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3일째 아침 식사를 마치고 식당 앞으로 나왔습니다. 식당 앞에 한 8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요. 이제 눈빛으로 이야기가 될 정도로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몇 명이 저쪽 그 예배당과 식당에서 떨어진 저 위에 산 중턱에 햇빛이 잘 드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가자는 듯한 눈빛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용하게 한 8명이 그곳에 갔고요. 거기에서 모여서 서로 얼굴을 보는데 입술을 깨물고 있어요.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거리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쪽 밑에 교수님이 계신 곳을 한번 힐끗 쳐다보고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오늘 아침에 국이 너무 짜지 않았니? 한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자 그 막혀있던 둑이 터지듯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가 왜 이렇게 춥고 좁아? 왜 이렇게 밤에는 무서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뭐하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이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데 너무나 그 수다에 집중해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성훈련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수님한테 정말 많이 혼이 났었는데요. 영성훈련을 하기 위해 그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지도 못하고 깊이 기도하거나 묵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꺼내놓았던 그런 표현들, 고백했던 모든 것들에는 불평과 불만과 그러한 탄식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또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뱉는 그러한 고백들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보다 먼저 우리가 뱉어내는 그러한 표현들에는 혹시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래서 불만이고 저것은 저래서 불만이고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내가 가진 것을 정말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억울해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축복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인정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본인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것들이 습관처럼 배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10명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면 제사장들에게 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직 나음은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서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놀라운 광경을 서로 보게 되며 기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다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 그 달려가던 중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찬양하였습니다. 소리 높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다라는 고백을 올려드렸죠. 그런데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동일하게 아주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차별 있게 치유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치유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스토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들에게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원망과 불평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진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 그동안 질병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던 손가락질, 상처와 마음의 깨어짐 때문에 잃어버린 것, 상처받은 것, 괴로웠던 과거들만 붙잡고 있어서 그들은 감사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시편 118편을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시편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허물과 연약함, 그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나아가지 않고 범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도 고백했죠. 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솔로몬에게 다른 이름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 글자였죠. 여디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끝없이 부어졌음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침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신만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함께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함께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죄악 속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의 큰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셨고 우리를 회개케 하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감사해야 될 이유를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셨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탄식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지셔서 그래 네가 구하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구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도 고백하죠. 이 시편의 저자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흔들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힘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야곱강 강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 주셨고 그 모든 인간적인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도 부르짖음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적인 것, 이기적인 것,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신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6편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말씀까지 있는데요. 136편에는요. 26번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귀의 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존재에 새겨지라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저것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 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앞으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통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서, 우리 삶의 모든 시간에서,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사할 때 어떻게 보면 조건을 참 많이 따져요. 그래, 이것은 감사할 것이다. 그래, 이것까지는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거는 감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눌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임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때로 이 사건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선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열정과 나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에게 그치지 않고 그렇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잖아요. 찬양으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먼저 감사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갈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